준비해 오고 이제 나머지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준비할 우리 유년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개인과 가정과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 놓고 다 주님 앞에 아뢰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신실했던 전도자요 목회자가 순교를 앞두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일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어지는 6절을 보면 나의 떠날 때가 다가왔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명한 것은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요하기에 바울은 먼저 증인을 부릅니다.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하노니 합니다. 너와 나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내가 명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부족해서 덧붙입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심판주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잘 들어라 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자 명령은 단순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물론 하나님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늘 나한테 편리할 때나 편리하지 않을 때나 항상 힘쓰라. 그리고 늘 말씀을 전할 때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고 합니다. 인내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하라고 합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고 명하십니다. 경책하며 꾸짖고 책망하며 두 번째 경계하며 이제는 위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경고하며 세 번째 권면하라.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책망하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꾸짖으라고 그 다음에는 경고하라고 계속 그렇게 살면 너는 죽는다 복된 삶 살지 못한다 하고 말해주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권면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경책과 경계를 하고 권면하라고 하는가? 곧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이니라. 어떤 때라고 하는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견디지 못할 때, 참지 아니할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사로운 욕심들을 충족시켜줄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줄 그래서 자신들의 귀를 간지럽게 해줄 즐겁게 해줄 스승들을 많이 둘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때가 오리라. 여기 허탄한 이야기 대부분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은 신화라고 번역합니다. 아니면 우화라고 번역합니다. 신화 같고 우화 같은 이야기를 듣기를 기뻐하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시와 문학과 예술과 철학의 이야기들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비한 기이한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최근에 유행하는 이야기 성경의 진리가 아닌 이야기들을 부지런히 쫓아다닐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는 바울이 살아있었을 때 이미 부분적으로 도래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서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 한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기 신화 같은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 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곳에 남겨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난 이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교회 안팎에는 늘 다른 교훈을 다시 얘기해서 성경의 온전하고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희석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단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오늘날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많아진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목회자는 늘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은 성경 말씀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 순수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말씀입니다. 가감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 말씀만 전하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늘 세 가지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첫째는 경책하라, 꾸짖고 책망하라. 제가 같은 얘기를 계속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뇌리에 새겨주시라고. 두 번째는 경계하라,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하라. 왜 경책하고 경계하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3장 16절에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어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저 머리로 깨닫고 고개를 꺼덕이고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화되어 감으로써 나중에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경책과 경계를 받습니다. 잘 인내하면서 받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은 상사의 책망과 바르게함을 잘 받습니다. 수많은 경책과 경계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사는 데 필요한 지혜과 지식과 기술을 배웁니다. 사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20여 년이 넘게 부모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교훈과 책망을 받습니다. 그 결과 좋은 인격체로 변화되어 갑니다. 어려움을 잘 견디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배웁니다. 어디에서나 통하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최소한 오늘날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상식이 잘 통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썩어 없어질 육신을 조금 편하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신령한 축복을 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데도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바른 가르침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야 합니다. 대신 자신의 사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짓 교사들, 이들을 주위에 많이 포진시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런 교사들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많이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딱지 모으듯이 그런 교사들을 많이 모은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터넷 뒤적뒤적거리면서 이 목사 설교도 듣고 저 목사 설교도 듣고 하면서 내가 듣기 좋은 소리는 다 듣고 다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베스트셀러 책을 부지런히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옮기면은 성경의 온전한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허탄한 이야기 넘버원, 번영의 복음입니다. 소위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한다 하는 복음입니다. 구체적인 예, 저는 여러분이 티코 타고 교회에 오신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에쿠스를 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강남 4대 교회 가운데 하나에서 주일 아침에 선포된 복음입니다. 물론 이 말이 끝나자 우렁찬 아멘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한국에는 이 번영의 복음에 힘입어서 대형 교회가 된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은 이 번영의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리더들이 늘 보는 잡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초대형 교회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목사들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미국의 릭 워런 목사, 목적이 이끄는 삶 쓴 목사, 텍사스의 조엘 오스텐 목사, 그리고 한국의 암흑의 목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영의 복음을 전하면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방송을 하고 케이블 TV를 하면서 말을 어하고 아하는 것에 따라서 책이 몇천부, 몇만부가 다르게 팔릴 수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것만 보면은 3개월 만에 영어 문법이 완성된다, 아무리 헛소리라도 그 얘기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삽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영어 유감이라는 제목을 붙이면은 그렇게 잘 팔리지를 않습니다. 떼돈 버는 거 아주 쉽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열 사람 가운데 지금은 아홉 명이 돌아가고 한 사람이 남지만은 이제는 한 명이 돌아가고 아홉 명이 남게 하려면은 아주 쉽습니다. 말할 때 아하고 어하는 것을 잘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언어의 마술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축복만 하지 저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는 수많은 영혼들을 파멸에 빠지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맙니다. 저는 오늘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복음의 번영의 복음, 그리고 많은 연약한 교인들이 귀를 솔깃하고 유혹되는 그 번영의 복음이 왜 허탄한 이야기인지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로 구약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말씀이 거의 구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번영의 복음, 다채롭지만은 크게 두 모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원색적인 모델,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왜 하셨는지 상관없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말에 없는 놀라운 파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가장 애호하는 첫 번째 말씀 가운데 하나,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이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곧 바로 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지 그 목적이 중요한데 그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목적이 아니라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 목적은 뭔가? 너는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주에 있는 모든 민족들 이들에게 그 축복을 전하라 하니, 너 혼자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민족들에게 그 축복을 다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번영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애호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 이제 내가 앞으로 얘기할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임할 뿐만 아니라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원어 표현을 보면 네가 아무리 도망가도 너를 쫓아가면서 그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합니다. 그 축복이 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들 곧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내 포도와 감람과 그 모든 것의 광주리와 또 밀과 보리 그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은 과수원을 하든지 양을 치든지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언급이 됩니다. 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다발로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번영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새로 가게를 낸 교인의 개업 예배에서 늘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얘기를 해줍니다. 개업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복창합니다. 교회의 장로가 참치집을 개업했으면 가서 꾸짖어야 하는데 왜 참치집 가운데 술을 팔지 않는 가게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합니다. 교회 안수집사가 중고등학교 앞에 PC방을 차렸으면 경고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합니다. 물론 번영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늘 예수님 말씀도 인용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말해줍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리고 악한 재판관 앞에 가서 청원했던 과부 여자와 같이 끈질기게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청함을 인해서라도 너희 소원을 들어주시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냐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수많은 교인들이 자녀들의 입시와 사법고시 시험과 박사학위 합격 시험을 앞두고 남편의 승진 심사와 점포 개업을 앞두고 아내의 암 수술을 앞두고 믿나이다 하며 외치며 기도합니다. 번영의 복음에 또 다른 모델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첫 번째 모델은 세상에서 그래도 뭘 좀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다 괜찮은 학교 나오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고시 좀 해봐갖고 우리 관리로서 최고 권리가 되겠다고. 아니면은 매몰차게 미국 유학 와갖고 박사학위 하겠다고. 그리고 기업체에 임원 승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 처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가난과 질병과 다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도 구원받는다. 이들이 가장 애호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왜 이 말씀을 인용하는가? 그래도 성경을 조금은 봤거든요. 성경을 조금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54절에 걸쳐서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으리라. 한 절에 몇 가지 저주인데 54절에 관해서 저주를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재난, 재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얘기는 우리 죄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속량하셨다는 얘기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는 거기로부터 속량하셨다는 얘기가 아닌데 엉뚱한데 말씀을 적용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게 살고 질병 가운데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합니다. 천국 시민이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어찌 교회에 나오고 싶겠냐고 말합니다.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해야 교회도 짓고 목회자도 먹여 살리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고아원과 병원과 신학교도 짓지 않느냐고 합니다. 이들이 가장 애호하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송축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병 고쳐주시고 나의 원하는 모든 좋은 곳으로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청년과 같이 건강하게 하신다.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뜻 들으면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물론 사단의 속삭임은 늘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브가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번영의 복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힘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살고 싶은 맛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번영의 복음이 성경적인 복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여럿 알려드리겠습니다. 번영의 복음이 성경적인 복음이 아닌 첫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거의 모든 축복은 개인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유대 민족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약속은, 그리고 그 이후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세를 통해서 갱신하신 약속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것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사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주랭랑 치리라. 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분명히 많은 민족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구워지게 하시겠다. 그리고 너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머리 되고 꼬리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가 머리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답게 모든 나라 가운데서 복된 나라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첫째, 개인에게 하신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민족에게 하신 축복이었다 하는 것,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약속하신 목적은 100% 개개인의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최근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자세히 지난 1년에 걸쳐서 자세히 다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수없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시느냐, 왜 축복을 약속하시느냐, 너희가 약속에 신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용서하시며 인내하시며 너희를 축복하시느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희가 내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을 보고 다른 모든 민족들이 과연 이 백성은 위대한 백성이로다, 과연 지혜 있는 백성이로다, 과연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다,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고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다른 많은 나라의 신들과 같이 그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못 이루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8절을 보면 그러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을 보고, 그 얘기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보고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두려워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두려워하는 게 있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거의 모든 축복은 개인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목적은 이거는 개인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처음서부터 소수 사람들만 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모두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토지는 영원히 팔지 말지니라. 너희는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라고. 왜? 토지는 다 내 것이고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거하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땅 주인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땅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땅 너희에게 빌려주는 것이라고. 따라서 너는 임차인으로서 내 땅에서 나그네와 객과 같이 살기 때문이라. 아니, 이 세상에 남의 집 세든 사람이 그 집 파는 거 봤습니까? 물론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한 재산은 자기의 땅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이거 다 내가 준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땅에 우리는 잠시 산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저 주신 땅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 약속하시기 전에 그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땅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처음 땅을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중에 분배한 것을 기록한 여호수아서 13장 이하를 보면 후렴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 나눠주었으니 그 경계는 여기서부터 여기라. 그 다음에 보면은 모세가 갓 지파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 나눠주었으니 경계가 어디라. 그 다음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가족대로 주었으니 경계가 이러니라. 모든 지파, 열두 지파에 대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말 번역은 가족대로, 가족에 따라라고 합니다만은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족에 따라 주었다고 합니다. clan입니다. 위에 tribe가 있고 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시족 단위가 있고 시족 밑에 가족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족 family라고 얘기했을 때는 적게는 두 세대, 종종 네 세대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아들이 반드시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세 세대는 됐고 조금 오래 살았으면 네 세대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땅을 나눠주실 때 부족별로, 부족 안에서 시족별로 공평하게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똑같이 공평하게 잘 살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영어로 표현할 때는 redeemer 하는데 구속자, 속량하는 자, 갚아주는 자, 회복시키는 자 그런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족 안에서 누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면은 그를 도와주는 것을 법제화시키신 겁니다. 법으로 만드신 겁니다. 첫째 형제가 가난해서 빚을 지면은 대신 갚아주라. 둘째, 너무 가난해서 땅을 외국인에게 팔았으면 그 땅을 사주라. 이제는 몸까지 팔아서 노예가 되었으면 노예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라. 뿐만 아니라 형제가 아들이 없어 죽어서 그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고 형수가 가난에 처하게 되면은 형제 가운데 가까운 친척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억울하게 피살당했으면은 반드시 쫓아가서 그 원수를 갚아주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모든 부족들이 똑같이 복된 삶을 살고 똑같은 부족 안에서 모든 시족들이 똑같이 복된 삶을 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족도 아니로 누가 어렵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 반드시 도와서 다른 사람과 같이 살게 해주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오경에서도 매 7년째 안식년이 되면 그리고 7년째 7번에서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은 희년이 되면은 노예들을 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빚진 사람들 모두 탕감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이나 보리를 추수할 때도 반드시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야박하게 다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심지어는 이미 추수한 것들도 나중에 생각이 나면은 밭에 떨어뜨려두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와 감나물 딸 때도 이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자격 조건으로 명시하셨습니다. 첫째 왕은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할 것이요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의 얘기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너희와 똑같이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차이 없이 살고 있는 자 가운데서 하나가 할 것이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니 왕이 뭡니까? 왕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리 자기에게는 말이 많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 없습니다. 말은 비싼 것이고 높은 사람들만 탑니다. 그리고 아내가 많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아내와 첩 다 합쳐서 1,000명이나 됐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은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너희는 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말라고.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라. 한마디로 다른 모든 너희 형제들을 위해 교만하지 말고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라 하신 겁니다. 그런 것들 쌓지 말고 대신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은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느냐? 너에게 이걸 주고 저걸 주고 저걸 주겠다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평생 옆에다 놓고 묵상하고 잘 지키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런 삶을 살면은 너 절대 교만 떨지 않는다. 그리고 유일한 세속적인 축복, 내 자손들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다스렸기 때문에, 대개 그 아비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대대손손이 왕위를 물려주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시편과 선지서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은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것으로 부족해서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는다. 공의롭다고 합니다. 시편 72편을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이 한 편에 똑같은 말을 수십 번은 안 되지만은 일곱 여덟 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한두 절 뒤로 가서 저는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또 한두 절 뒤로 가서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로다. 하나님이 English 101 작문 과목을 듣지 못해서 같은 소리를 계속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을 딴 데 놓고 사는 사람도,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도 누구나 다 알아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이 장수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 세상에서 연약한 자, 주변에 있는 자, 억압받는 자들을 돌보아주는 의무를 온전히 감당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면 넌 장수할 것이고 네 자손들이 너 뒤를 이어서 구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왕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에 유배당해서 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왕과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억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유배되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586년 남유다 왕국도 망하고 폐허가 되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우리의 국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군사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지 않아서 내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먹칠당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이하를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 그 모친, 아내들, 내시들 다 잡아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권세자들, 그리고 용사들, 군대 지도자들 다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장인들, 상인들 다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남았다고 하는가?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해석합니다. 세상에 쓸만한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구나.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는 말씀은 세상에 가진 자에 대한 엄청난 정죄입니다. 왜? 하나님 땅에 머물 자격이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땅에서 쫓아내야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도 겸손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예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고 다른 부족들 땅에 흩어져서 그들의 적손을 받고 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당시 모든 다른 나라들을 보면 모든 나라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을 포함해서 성전의 경비대를 포함해서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인들을 포함해서 다 잘 살았습니다. 당시에 어느 나라에서건 땅을 보유한 유일한 계층은 왕과 왕족과 그리고 제사장 계층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야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도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땅이 있는데 레위인들은 땅이 없이 이들이 십일조 드리는 것 그걸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11조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어렵게 살았습니다. 번영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구약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은,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보지만은, 평이한 진리를 보지만은, 보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번영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문제, 그것은 모든 거짓 교사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코끼리를 보면서 제대로 전하면은 코끼리의 코에 대해서, 귀에 대해서, 몸통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코끼리는 코가 길다 이거 하나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얘기 들으면은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하면은 100% 사람을 오도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을 받습니다.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섬긴다는 게 뭔지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많은 말씀 해주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100% 오도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건 순복음이라고 계속 외칩니다. 부분적인 것에 순복음일지는 몰라요. 부분적인 복음은 정의상 가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처음부터 분명히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면, 그것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키면, 축복의 말씀만 듣고 저주의 말씀은 안 지키면 안 된다. 구원한다는 말씀만 듣고 저주하시는 말씀 안 들으면 안 된다.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 그러면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리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즐거운 해를 평탄하게 되리라. 욥기 36편 11절을 보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들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맞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번영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이 조건을 언급하지 않고 축복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공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축복만 전하고 저주는 전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 제가 암시했듯이 말씀을 보면 예외 없이 저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보다 훨씬 깁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의 말씀은 고작 14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저주의 말씀은 무려 54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말씀은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늘 축복하기만 합니다.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은 꾸짖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인데 그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교회 11조 안 할까 봐. 물론 하나님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제일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제일 마지막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으로부터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 갖고 템퍼링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있는 거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설령 그대로 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 중심으로 믿고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전하면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나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하셔서 말했다면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믿나이다 하고 선포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진리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이 바울을 흉내냅니다.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이 아들들에게 넙죽 덮쳐서 이들을 막 정신없이 때립니다. 그 결과 이들은 벗은 몸으로 피를 흘리며 도망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나 믿고 전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일부 사람을 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신 것 그것을 인용하면서 놔두신 이의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단 한 명도 기독교 역사상 죽은 사람 살린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하신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은 개개인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것도 100% 조건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서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리라 하신 약속의 연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에서 약속하신 형통하리라 하는 약속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든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리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성공을 의미했지 경제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100% 조건부 약속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시편의 다윗도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했을 때 주시는 많은 축복을 노래했지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성경 찾아보시고 저에게 반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도 물질적인 번영을 노래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분별력과 위로와 격려와 평화 이것들을 노래했습니다. 더 많은 소유를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 하나님 말씀을 나 중심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문맥에 상관없이 정확한 의미에 상관없이 목적에 무관하게 이 모든 배경으로부터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떼어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에 name it and claim it 이라는 표현인데 번영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name it. 네가 원하는 축복 있으면 말만 해라. 지명하기만 해라. 이름을 대기만 하라. 그리고 claim it. 어디 가서 옷 맡겨놨을 때 클레임 티켓 가지고 이거 달라 하듯이 요청하기만 해라 요구하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는 이론적으로 가치 중립적입니다.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부는 이론적으로 무해합니다. 물론 이론은 실제와 다릅니다. 종종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부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얼마든지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50%이지만 실제 사물을 보면 99% 나쁘게 쓰입니다. 돈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돈이 많으면 반드시 그 돈을 쓰고 다니느라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몸으로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눈으로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다니기 위해서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론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실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리고 부가 많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왜? 그 돈 갖고 이웃이 하지 못하는 것 다 하면서 쓰고 다니느라고. 이웃과 차별하기 위해서 나는 머세디스 벤츠를 사고, 나는 5베드룸 집에 살고, 나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 자녀는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은 이웃과 화평하고 아름답게 사는데, 돈이 있으면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수많은 사람 슬프게 하고 낙담시키고 하며 삽니다. 부는 이론적으로는 가치 중립적이고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자기 있는 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다 하는 얘기 별로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지만 자기 있는 거 다 팔아갖고 교회를 세웠다 하는 사람 별로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물론 주님은 이론적인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론적인 논쟁을 하자고 예수님께 와서 딴지를 걸었지만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늘 실질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부에 대해서도 부의 위험성에 대해서 늘 경고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가 한 거는 밖에 나가서 악한 짓 한 게 없는데 그저 고운 배옷을 입고 늘 잘 먹고 호화롭게 연락한 것뿐인데 그는 죽어서 음부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집 앞에서 헌대를 핥고 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를 통해서도 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 관원 십계명 다 지켰다 그러고 남한테 악한 짓 하나도 없다 그러고 잘은 모르지만은 자기 다니는 회당에 그래도 또 헌금도 꽤 했을 텐데 그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주님에게 왔지만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다 주고 갔다고 합니다. 왜? 부자 청년 관원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그것도 젊은이로서 부를 다 누리고 있는데 사실 그 주위를 보면 이스라엘의 절대 다수 백성은 가난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데 나는 주님 말씀 다 지켰나이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노노노노노, 너는 내가 너한테 왜 축복을 주셨는지 모르는구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유가 많은 부자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그는 어리석은 부자였다고 합니다. 영생은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디모데 전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명합니다.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너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 축복하셔서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하고 나누지 않는 자, 그는 축복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주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고 주님을 따라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다 놓고 다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유일한 축복, 그것은 첫째, 너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축복의 약속입니다. 다 놓고 따랐는데 너희는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세속적인 축복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주님 안에서 많은 가족을 얻으리라. 교회를 통해서 많은 가족과 함께 기쁘게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리라. 그리고 바울 서신서 로마서를 보면은 그들과 어떤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 이거는 누가 옷을 벗기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강단에 서서 여러분 신방을 가서 여러분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면 그때는 은퇴해야 될 때가 됐다 하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목회자는 본인이 원컨 원치 않건 교회 성도가 한 명이건 천 명이건 아무 상관없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경책하라, 그 다음에 경계하라, 그 다음에 권면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부모의 경책과 경고를 잘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위 상관의 경책과 경고를 잘 받습니다. 설령 부모가 악하더라도, 설령 권위자가 악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경책을 잘 받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말세가 가까운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신 경고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은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물리치지 말고 양약이 입에는 쓰지만은 몸에는 좋은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잘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머리에만 새기지 마시고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의지를 움직여서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큼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학교, 사업체 여기에서만큼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